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갔던 하루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네,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목을 다치거나 아픈 경우가 아니라면 말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말을 못하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네, 남조선에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도 있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지혜로운 선조들은 옛날부터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남자는 하루에 평균 7천 단어를 말하고요. 여자는 하루에 3만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줄 몰랐죠? 말은 이렇게 인간이 서로 소통하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도 말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짓말, 서로 이간질하는 말, 욕하고 화내는 말과 같이 죄들도 결국 말로 시작되는 것들이니까요.
그러고 보니 말로 죄를 짓는 것들이 정말 많네요. 그렇다면 말을 조심하고 바르게 사용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네, 그렇겠죠. 그럼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잠언 18장 19절에서 21절,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송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러니 사람이 무슨 무악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잠언 말씀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졌을 때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국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크게 다투기도 하고 사이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에 따르는 결과를 잘 감당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네요. 말에는 죽고 사는 문제까지 달려있다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죠.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하고 악한 사람으로 정죄를 받기도 한다는 거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보통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은 너무나 편하게 일상적으로 하는 거라서 특별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이렇게 정말 위험한 것이 있다고 경고하고 알려줘야 다른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을 수 있겠죠. 말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은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초기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특별히 말하는 것의 위험성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곤 하지만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다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죠.
네, 큰 배도 작은 부속 중 하나인 키로 배의 방향을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은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몸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도 아주 홀딱 빠지도록 듣기 좋은 말들을 잘도 하잖아요. 말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지만 그 내용과 목적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기도 하는 걸 보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야고보는 여러 가지 비유를 계속하면서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우리의 혀가 마치 불 같다고 말하죠.
네, 작은 불씨로 산불을 일으켜서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작은 거짓말이나 이간질하는 말이 지금까지 쌓이는 신뢰관계 전체를 다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는 참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서로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인 것 같아요. 서로를 신뢰하려면 말만으로는 안 되고 헌신과 섬김으로 관계를 쌓아 올려야 하는데 관계가 깨지는 것은 말 한마디면 가능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일부러 교회 공동체를 망하게 하려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는 악한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로 믿으려고 하는 신자들 중에서도 말실수가 일어나곤 하죠. 예수님을 믿고 친절한 말과 행동을 하길 원하지만 마치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처럼 내 의도와는 다르게 나쁜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입으로 어느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느 때는 형제를 저주하는 말을 내뱉기도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보통 나쁜 말이나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이런 나쁜 말을 할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신기하네요.
네, 잘 보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성경에 인간의 죄악과 나쁜 모습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기독교가 거짓말로 꾸며낸 종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보기 좋고 예쁜 모습들만 기록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더라도 말하는 습관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종종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처럼요.
그렇네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배워준 것이고요.
네,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안 그러려고 했는데 여전히 예전에 말하던 나쁜 습관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쁜 말들을 줄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자들은 어떻게 자기의 혀를 길들일 수 있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처음부터 선하고 아름다운 말만 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먼저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17장 27절에서 28절, 시편 46편 말씀을 읽어볼까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다치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았으리라 하시이로다. 아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건 어려워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은 정말로 좋아하죠.
나쁜 말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자주 하는 버릇이 있다면 먼저 말을 꺼내는 것만 줄여도 효과가 좋겠네요.
실제로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일단 입을 다물고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네요.
함부로 말을 꺼내기보다는 일단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고 그 의도를 파악한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답할 필요가 없는 말에도 필요 이상으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면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죠.
네, 성급하게 말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좋은 대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말을 해서 큰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서 죽을까봐 불평하고 절망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하죠.
사람들끼리 말로 상처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나쁜 말을 하는 경우가 많네요. 속으로 나쁜 마음과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 입을 다무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께 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볼까요?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버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더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에 도착해서 각 지파별로 12명을 보내서 정찰하게 했는데 그 중에서 10명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키도 크고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정복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죠.
그냥 단순히 부정적으로 불평하는 말 한마디 했다고 너무 큰 벌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단순한 말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광야를 지내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살다가 죽거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네, 이미 이전에도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의심하고 불평했던 이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리는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잖아요. 말은 자기 생각과 태도를 드러내는 건데 가나안과 싸워서 정복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이미 꺾였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방해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스스로 들어갈 수 없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길 수 있다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죠.
하나님께 불평하고 믿음 없는 말을 쏟아냈던 사람들과 달리 어린아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게 인도하셨잖아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않고 절대 안 된다고 말하면 정말 그 말 그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0명의 정탐꾼 얘기에 겁을 먹었더라도 말로 불평을 쏟아내지 않고 잠깐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봤다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고 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습관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6절,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죠.
바울은 전도할 기회를 얻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말할 수 있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을 감수했던 것이고요.
마땅히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 그 말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전달하는 말인 거잖아요.
네, 또 바울은 마치 음식에 적절히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라고 합니다. 소금을 아무데나 막 뿌리면 어떻게 되죠?
너무 짜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상황에 맞지 않게 말한다면 우리의 삶을 망치게 되는 것 같아요.
상황에 맞는 말을 적절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말을 할 때 세 가지의 황금문을 통과하면서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세 가지는 그것이 참된 말인가,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네, 내가 하려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다른 사람의 거짓말이나 잘못된 정보를 옮기지 않을 수 있겠네요.
생각해보니 사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 때나 말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그 말하는 내용이 사실인 경우라도 듣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사실이기도 하고 필요한 말이기도 하지만 예의 없고 모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람에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너는 부모도 없는 고아이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친절하지 않은 말이 됩니다.
이렇게 나쁜 말들은 세 가지 문에서 다 걸러지겠네요. 거짓말은 첫 번째 참된 말인가라는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걸러지고 때에 맞지 않는 말은 두 번째 필요한 말인가라는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였잖아요. 난폭한 말은 세 번째 친절한 말인가라는 질문을 통과하지 못할 테니까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관계를 회복시키는 선한 말을 하라는 바울의 조언도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말을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고 얼굴을 바라보며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축복의 말은 사실이면서 필요한 말이고 또 친절한 말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은 정말 기쁨과 행복을 주는 말들이네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입니다. 어느덧 벌써 마칠 시간이 점점 다 됐네요. 오늘은 말하는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볼까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봤는데요. 그동안 생각보다 쓸데없는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이 말로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도 마음과 생각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닮아서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말을 줄이고 신중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오늘 나눈 말씀 내용처럼 작은 말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비판하고 충고하는 말도 필요하겠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충고의 말은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더 알아가면서 축복하는 말, 지혜로운 말을 더 잘하게 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을 하면서 살고 있죠. 아마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는 순간조차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하게 될 것만 같습니다. 우리 북조선 성도들이 말하는 습관이 저주나 불평, 욕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삶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계신 북조선 성도님들, 많은 열매를 맺게 할 하늘의 미랄들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정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 성도님들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두 분은 혹시 아실까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은 별난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별종이라는 건데 조롱하고 비꼬는 어조가 들어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의 그리스인들처럼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군요.
네, 그런데 1세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서 조롱과 멸시를 받은 거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겁니다.
그렇군요. 살아가는 모습의 차이가 얼마나 컸으면 그런 명칭으로 불러졌을까요?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본질적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본질보다는 형식 준수를 매우 귀중히 여겼습니다.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일 텐데, 종교 지도자들은 내용을 보지 않고 안식일 준수 같은 형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책 잡으려 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들은 순전한 마음의 동기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책을 잡기 위해, 흠을 잡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아 예수님께 또 딴지를 걸었군요. 그런데 목사님,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손 씻는 것처럼 위생에 관한 것이 아니었죠?
맞습니다. 손 씻는 여부에 따라 그 사람이 정결하냐 부정하냐를 판결하는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세 가지 부정함이 언급됩니다. 문둥병자, 유출병자, 시체와 접촉이 이루어진 자, 모두 부정하게 됩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율법들이죠. 각 조항마다 판결 규례와 정결함을 회복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문둥병자, 유출병자, 시체를 만진 자는 손을 찢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데에는 여러 절차를 걸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도 희생 제물을 만지기 때문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런데 랍비들은 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손을 씻도록 했고 상황도 아주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시장을 다녀올 때는 전신을 씻고, 이방인들이 만든 장과 주발과 노그릇을 사용하기 전에도 씻어야 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거룩함을 더욱 추구하려는 의도였을 것 같은데 제사장들의 규례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서 백성들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시간이 흐를수록 본질은 사라지고 더 무거운 형식만 지키게 된 것인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제들의 잘못을 빌미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세기에 걸쳐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을 행치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로 8절입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난 위선자들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라며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것인데 전통이 절대 권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모를 돌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13절입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즉 곡식이나 짐승 헌금인데 고르반을 선언하면 부모에게도 줄 수 없게 됩니다.
부모를 돌보고 공양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고르반이라는 이름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요? 그들도 자신의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 같은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눈이 가려워져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죠.
참으로 무서운 일이군요. 누구를 위한 거룩이고 무엇을 위한 거룩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눈도 이렇게 형식주의에 가려져 악을 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에 관련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후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북부 이방인 항구 도시인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찾아간 것으로 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쉼을 가지며 새로운 준비를 위해 조용히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쉼을 갖고 조용히 준비할 만한 곳은 유대 지역에도 많았을 텐데요.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는 이방 지역에 가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으셨던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센 풍랑을 뚫고 이방인의 땅인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던 것도 군대 귀신으로 고통받던 광인 청년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는데 두로 지방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주 마가복음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머물고자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소식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중 한 여인을 주목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26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의 인생이 화려하거나 흠모할 만한 인생이어서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할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흙 속에 감추어진 진주를 발견하듯 존귀하게 이 여인을 대해주셨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셨던 그 여인이죠.
맞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평범한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크다는 칭찬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받지 못했던 거고 이방인 중에 딱 두 명만이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수로보네게 여인과 백부장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는데 큰 믿음의 소유자였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큰 믿음의 소유자를 주목하십니다. 사랑하는 푸시오는 성도님들, 큰 믿음을 가진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 대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첫째, 고통스러운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풀어놓고자 즉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수로보네게 여인에게는 더러운 귀신에 들려 괴롭힘을 받고 있던 딸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더 심각하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는 게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쁨도 평안함도 쉼도 없고 귀신 들린 딸이 어떤 일을 벌릴지 몰라 늘 초조와 긴장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본인도 그런 환경 때문에 우울과 신경쇠약 등에 시달려 어린 딸 못지않게 병든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이러할 때에 수로보네게 여인은 소문을 듣고 즉시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린 딸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절박함으로 달려 나온 것입니다.
신세 한탄과 원망 불평과 불신으로만 살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 나온 여인의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며 머뭇거리지 말고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아멘. 유대인 남자들은 세 가지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 종이 아니라 자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시대에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던 이 여인은 유대인의 관점으로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었겠습니다.
그렇죠. 이방인에다가 여자이니 유대인 입장으로는 매우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귀신 들린 딸까지 두고 있었으니 더 부정했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인종적, 문화적 장벽, 성별의 장벽, 율법의 장벽을 모두 뛰어넘으면서까지 어린 딸을 살려보겠다는 절박함과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었군요.
뛰어넘어야 할 장벽이 많으면 포기하기 마련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 칭찬할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군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푸시오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보다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더 많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선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뛰어넘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둘째, 큰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수로보네게 여인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예수님께 찾아와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를 간구했는데 예수님은 아주 냉담하게 반응하며 상처가 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와 개들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흔히 개라고 여겼습니다.
민족적인 차별과 혐오가 담겨있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게 좀 충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해보면 분명 의도가 있는 말씀이셨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흔히 하는 사용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구원의 순서가 첫째는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수님이 정말 차별과 혐오를 갖고 있었다면 애초부터 만나주지 않았을 것이고 대화도 나누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격하게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수르보니게 여인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우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옳음을 인정하면서도 식탁 밑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들은 먹는다고 자신의 견해를 과감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참 보면 볼수록 현명하고 대담한 여인이군요. 구원의 순서에 있어 유대인들의 우선권과 이방인의 낮은 지위를 인정해서 유대인들이 먼저 빵을 먹은 것은 당연하지만 이방인인 자신도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기대하며 기다릴 권리는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네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끝까지 요청하는 모습이 참으로 대단해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다가 그의 표정을 보고 말을 듣다가 화가 나서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여인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고 있는 정말 큰 믿음의 여인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셋째, 큰 믿음은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는 믿음입니다. 본질과 비본질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본질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견뎌내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라는 본질이지 예의상 듣고 싶은 말 등 같은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맞습니다.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이 반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부스러기 은혜여도 괜찮으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당당함과 끈질긴 믿음에 예수님은 집을 방문해서 딸을 어루만져 고치신 것이 아니라 멀리서 딸의 회복을 선포했고 수르보네게 여인은 이를 믿고 신뢰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은 끝까지 어떤 유대인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믿음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딸은 고통에서 구원받고 가정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았고 사랑하고 구원해 주심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전 성도님들, 수르보네게 여인처럼 많은 장벽을 뛰어넘으며 예수님께 나아가 고통스러운 삶의 무거운 짐을 풀어놓고 포기하지 말고 간구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지혜롭게 처신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귀신 들린 딸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두로에서 수르보네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후 북쪽에 위치한 시돈을 거쳐 요단 동편 10개의 도성으로 이루어진 대가볼리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대가볼리도 모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인데요. 예수님은 계속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빛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대가볼리 지경에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중의 장애를 안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고통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들으려 할 때 소리로 반응하고 소리로 응답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의 소통, 의사소통인데요.
의사소통을 하려면 말이 아닌 수신호로 해야 하고 동물 소리 같은 것으로 응답하죠. 힘든 게 있어도 외로움을 느껴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으니 참 힘든 삶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중의 장애로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째,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기적의 발판을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마가복음 5장에는 거라세에 살고 있던 군대 귀신 들렸던 청년을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거라사도 데가볼리에 속해 있어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잘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와 고쳐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렇군요.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문제임에도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발벗고 나서는 부분이 감동적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자기만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기주의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준 이 말세의 모습, 그와 같이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잘 드러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배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잠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모두 19가지가 열거되었는데요. 핵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와 달리 관심과 사랑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더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픔을 공감해주며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힘든 일을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았다면 그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관심과 사랑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둘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은 한 사람도 똑같이 치유하지 않으셨고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고치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귀먹고 어눌한 자를 따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또 예수님을 향한 그릇된 열망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깊은 배려 때문이군요. 감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건 주술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고 또 비위생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못 듣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고통스럽게 한 귀와 혀를 치료할 것임을 감각을 일깨우며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이 사람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면서 치유하고 계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군요.
네. 예수님은 치료의 능력이 임하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 속상함과 눈물, 방황과 억울함을 아시고 함께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은 딱 한마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에바다, 열리라. 그 뜻이죠. 그러자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졌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치유 기사입니다. 우리도 에바다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증언에 대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지원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과 귀와 입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발판으로 삼아 예수님은 마음속 깊은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곳에 에바다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는 불순한 의도로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 지역으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 먹기 전 손을 씻지 않으므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문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규칙을 교훈으로 가르쳤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거류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것을 예를 들어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절대적 권위로 여겼습니다. 전통을 절대적 권위로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게 되는 두려운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신앙의 형식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이후 제자들과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그중 더러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수로보니의 여인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이방 여인이라는 장벽을 믿음으로 뛰어넘었고 인간적인 수모 같은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많은 장벽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아가 삶의 고통스러운 짐을 예수님께 풀어놓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며 간구하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대가볼리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듣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와 고쳐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감각이 느낄 수 있게 귀와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로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즉 열리라 말씀하심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신과 사랑을 발판 삼아 예수님께서 깊은 아픔을 어루만져 에바다의 역사를 일으켜주실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잡고자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제기를 통해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것임을 알려주고 신앙의 비본질적인 형식주의에 치우치지 않아야 함을 가르치십시오. 이방인의 땅 두로지방에 살았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왜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인지 알려주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하십시오. 대가볼리 지방에 이중의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알려주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게 하고 예수님의 깊은 공감과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을 소망하게 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수도 사랑. 무섭게 말.